3절. 다수결 원칙에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하기 전에 사자성 하나만 배워보겠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개가 물면 생각보다 심각하다. 네, 잠 깨셨죠? 언론에서. 문단 23. 다수결 투표라는 원리보다 더 친숙한 것도 없다. 어떤 집단이, 그거는 생략하고. 그러나 왜 이 아이디어가 널리 호소력을 갖고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만약 1번, 다수결 원칙이 모든 맥락의 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 내적인 공정성의 문제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다수결주의 개념을 위해 매우 강력한 논거가 된다. 그러니까 다수결 원칙이 그 자체로 내적으로 공정성을 갖추어서 있다면 다수결주의 견해는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다수결 원칙이 그 자체로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다른 어떤 버전도 모두 공정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을 일부의 사람들이 못 갖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만약 2번 다수결 원리가 특정한 연관된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오직 그때에만 공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반자 개념을 선호할 만한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문단 24. 모든 집단적 결정에서 다수결 투표가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다. Serious mistake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뛰어내리지 않으면 모두 다 침몰하고 말 구명보트에 사람들 막 타고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그중에 한 사람 뛰어내려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러면 이 뛰어낼 사람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제비뽑기 등 운명에 맡기는 식으로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 왜냐면은 그 방식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각자 동일하게 살아날 확률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투표를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생각으로 보인다. 왜냐면은 누가 누구랑 친하냐? 누구는 내 친구다. 나는 쟤는 주는 거 없이 싫더라. 쟤는 너무 잘생겨서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밖에 다른 많은 힘들과 같이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아야 할 요소들이 결정적인 것으로 대두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삶의 중요성이 누가 누구랑 친하고 우정이 존재하고 너무 잘나가고 이런 거에 의해서 바뀔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수결 투표는 전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다수결 견해에서는 다수결 원칙 그 자체가 공정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이 구명보트 사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은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문단 25.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집단적 결정이 필요하느냐 자체에 대해서 의견이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제도 밖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가 비도덕적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고 해보자. 일부 구성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집단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다수의 견해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처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집단적 결정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후자의 결정이 옳다면 다수가 그 문제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일일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학급 회의를 하는데 학급 회의 의제 방과 후에 집에 가서 무엇을 할까요? 를 의제로 삼는 것 자체가 정당화되는가? 근데 방과 후에 집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70%라면은 나머지 30%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애초에 방과 후에 그 시간을 어떻게 쓰든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99%가 설사 공부를 한다고 해도 나 혼자 놀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애초에 그런 것이 의제로 올라와 있지 않아야 되죠. 근데 그것을 의제로 올리는 것을 만약에 어떤 견해의 호불호에 의해서 결정한다면 올리지 않아야 할 의제가 어떤 특정한 견해 때문에 올라가서 일사천리로 입법화될 수도 있겠죠. 진중건 선생의 책 중에 시칠리아의 암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것은 넌센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초콜릿을 반대한다. 나는 고시를 치는 것을 반대한다.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 말 자체가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담화를 나눌 때 나는 네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반대해. 왜냐하면은 이런 이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지 이것은 권고를 할 때 어려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충고적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지 근데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했을 때는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성적 지향을 강제하려는 의미에서의 반대한다 그 의미죠. 나는 생선을 반대한다 이런 의미와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논센스가 되는 이유는 의미론적으로 그것이 논센스가 아니라 그 의미를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충족된 것처럼 은근슬쩍 구덩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 뒤에 그 다음에 선호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회윤리적 문제로 둔갑시키는 말의 힘이 그 반대한다라는 말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나는 혼전성교를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교양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애초에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과 적용되지 않아야 할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그 자체를 의제로 올려버리는 그 자체가 불공정한 일인 것을 자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문단 26. 따라서 다수결 원칙은 결코 항상 적절한 의사결정 절차라고는 할 수 없다. 이제 유효하는 매우 상이한 제안을 검토해보자. 그래서 다수결 원칙은 그것이 공정한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현명하고 나은 정보를 낳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더 낫다. 그래서 콩도르세는 이 논변에 대해서 유서 깊은 공식을 만들어냈는데 만약 각자가 옳은 답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50%가 넘는다면 집단적으로 투표하는 것이 옳은 답을 낼 가장 확률이 높은 방식이다. 네, 이것에 대한 수학 계산은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이라는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개론서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슈가 근본적인 도덕적 쟁점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가정을 할 어떠한 권리도 절대로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모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이슈에 대해 스털링 견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역사에서도 그랬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를 봐도 그런다. 현대 미국인들 또는 한국인들이 이제껏 존재하고 존재했던 다른 모든 인간들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옳을 확률이 높다고 믿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다. 이것도 하나의 반론이 될 것이고 실용적으로 더 낫다는 것은 원리 이후의 문제라는 정도 반론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반론은 도킹이 인단 26에서 제시한 반론은 실용적으로 과연 더 나을까? 아니다. 각자 옳은 답을 가지고 있을 확률 50% 안 넘을 때 많다. 이런 반론이었고, 두 번째는 실용적으로 낫다는 것은 팔러스에 대한 반론이죠. 그래서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고려할 때 그때의 수준의 논의고, 원리의 문제에서는 실용을 논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실용 이전에 원리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 권리를 수학적으로 뭐 더 실용적으로 나을 더 정확한 의견을 낳게 만드는 절차에 의해서 그 권리를 침탈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을 혼동하였다,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단 27. 공공선을 추구한다. 추구하기 위해선 다수결에 의한 집단적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대중적인 논변이긴 하지만 이것도 결함이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함이다. 만일 정치적 이슈라는 것이 농구 코트를 지을 것인가 뮤지컬을 지을 것인가 사이에서 고르는 문제에 한정한다면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결정을 해야 되고 이 결정이 공공선에 가장 가깝게 가는 방법이 바로 다수결에 의한 방법이다. 우리가 시민민주주의 이야기했을 때 다수결 원칙에 의하면 중위 투표자 선호가 결국 결론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선호 강도에 비추어 봐서 선호 거리나 선호 강도에 비추어 봐서 가장 흡족한 결정이 된다는 점을 그래프에 의해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농구 코트냐 뮤지컬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심층적인 도덕적 이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들의 90%가 동성애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호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런 것은 농구 코트냐 뮤지컬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농구 코트를 지으면은 뮤지컬은 못 짓는 것이고 두 개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지어야 한다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가장 흡족한 것을 짓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또 농구 코트나 뮤지컬을 짓는다고 해도 그 각 시민의 개인적 책무는 전혀 침해를 받지 않겠죠. 그렇지만 심층적 도덕적 이슈는 각자가 어떤 윤리적 가치를 택하든 상관없이 양립 가능한 삶의 기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집단적으로 결정해버리면은 각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심층적인 문제에 대한 삶의 기획, 즉 개인적 책무가 침해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공공선이라는 두리뭉실한 단어를 끌고 와서 다수결 원칙에 독립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 문단 28. 그래서 다수결 원칙은 항상 공정한 것도 아니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더 낫다고 할 수도 없고 공공선을 위해서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문단 28의 글에서 결론인데 도덕적 이슈가 쟁점이 되었을 때는 공정한 방식도 아니고 정확한 방식도 아니며 또한 효율적인 방식도 아니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진 않을까? 집단적 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때, 즉 어떤 문제를 미결정으로 남겨두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 다수결 원칙은 결정의 유일한 공정한 방법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러니까 일단 심층적 도덕적 이슈를 제외하고 댐 건설이냐 아니냐, 간척이냐 아니냐, 카지노 랜드, 강원 랜드를 지을 것이냐 아니냐,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생활계 폐기물을 일반 산업 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주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는 다수결 원칙이 유일한 공정한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그래, 도킨 네 말 맞다. 심층적 도덕적 이슈는 일단 제외하자 말고 비개인적 판단을 위한 이유들,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분배적 이유들,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다수결 원칙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다수결 원칙은 투표자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관해 각자에게 동등한 영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유일한 공정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안은 정부가 모두 타운미팅이나 전자레퍼런덤에 의해서 운영될 때에만 이치에 닿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대의제 정부 하에서는 정치적 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영향력은 수많은 이유 때문에 결코 동등하지가 않다. 영향력은 놀랍도록 불평등하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이들을 중간으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는 편이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만 행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동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영향력, 평등한 영향력을 이유로 다수결 원칙이 집단적 의사결정의 유일한 공정한 원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허점이 있다. 그렇게 평등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적 이상이라면 지금 대의제 정부 체제는 한순간도 그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체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또 문단 29, 대의제 정부의 구조 때문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 지역, 빈부, 정당의 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공부를 평소에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로널드 도킨의 자유주의 평등 3장, 4장, 10장 강의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논의했는데 벌써 다 까먹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들으시면 되는데 로널드 도킨은 충격, 정치적 충격의 평등과 정치적 영향에서의 평등을 나누고 정치적 충격에서의 평등, 즉 공직자의 선출과 같은 그런 것에 있어서 각자 1인 1표를 갖는 것과 어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짐에 의해서 한 사람의 견해가 A가 아니라 B가 됨으로써 B가 통과될 확률이 얼마나 높아지는가로 측정되는 영향의 평등은 다른 정치적 가치이며, 두 번째로 이 영향력의 평등을 바람직한 정치적 목표로 설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시민들이 함께 반성할 기회를 다 같이 축소하게 되거나 사람들이 정치에 각자 더 관심을 갖고 공동체와 연관된 자신의 연대적 책무 또는 개인적 책무를 보다 온전하게 실천하는 것을 억지로 막게 될 것이며, 세 번째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견해를 널리 알리는 것 또한 막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논변의 정교함이나 건전함이나 튼실함 그리고 그 사람이 실천해왔던 길에 따라서 그 설득력이나 영향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관한 영향력에 있어서의 불평등, 즉 지역이나 빈부 격차,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영향력의 불평등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교육하고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 영향력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적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영향력의 평등을 이유로는 규범적으로도 영향력의 평등은 달성할 만한 것도 안 되고, 또 실제적으로도 영향력의 불평등이 뭐 1인 1표나 1인 1.5표냐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극적인 구조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수결 원칙을 유일한 의사결정 원칙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문단 30 보면은 상속세가 이슈인 경우나 동성애 금지 여부가 이슈인 경우나 한 사람 개인의 견해가 A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을 아는 것은 그 투표 결과에 대한 예측을 무한히 적은 정도로만 바꾼다는 거죠. 거의 무한소 정도로 바꾸는 것인데 그러니까 상속세의 경우에는 의회가 결정하고 동성애 금지 여부는 사법심사를 통해서 헌법재판관이 정하게 되는데 이 둘 다 무한히 적은 확률의 변화만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헌법적인 문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여론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금 FTA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부산의 시민 개인 한 명이 FTA 반대냐 찬성이냐를 혼자 결정하고 있어요. 무한히 적은 영향력만을 끼치겠죠. 또한 뭐 군가 3점제 문제에 있어서 찬성이냐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요. 역시 무한히 적은 영향력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이슈인 경우에 당신의 정치적 권리이 동성애 금지의 여부가 이슈인 경우보다 더 클 것이라고 미리 가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특히 영향력의 척도에 비추어 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헌법학자들은 이것을 기계적으로 다룬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다루어서 헌법재판관은 직접 선거로 통해서 뽑히지 않으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약해서 거기서 의회가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해버린다면 비민주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특히 영향의 평등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그런 논변이 이루어졌다면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단 31. 다수결 원칙 어떤 특정한 경우 구명보트 사례나 징집자 선발의 사례와 같이, 징집자 선발은 제가 번역해서 뺐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징집할 때 그 미국은 이제 항시징병제가 아니고 전시징병제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전쟁이나 뭐 베트남전쟁 이런 거 할 때 징병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전부 다 안 하고, 이제, 전부 다 필요하진 않으니까, 세 명 중에 한 명이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무작위로 선발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여러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한국 사회도, 무병제로 한다면, 전시 상태에서는, 된 상태에서는 모병제가 아니라 전부 징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외국 가서 침공하는 거에 사람 필요한 거니까 전부 다 필요하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서 뭐 한국 전쟁 같은 경우에는 침공이 아니라 방어를 위해서 온 것이지만은, 그래서 외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다 젊은이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조금만 필요하니까 무작위로 이제 선발했다는 거. 그때 다수결 원칙으로 하자. 우리 마을에서 잘생긴 마이클은 군대 가면 안 돼요 오빠 뭐 이러고, 못생긴 것들 다 군대 가버려 이렇게 가지고 너는 군대 두 번 가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 것이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즉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한 A 경우가 구명보트와 침집자 사례고, 두 번째로 집단적 결정이 애초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아닌가 자체를 다룰 때에도 다수결 원칙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결 원칙은 진리에 도달하는 특별히 건전한 방식이 아니며 베이지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큰 정치적 공동체에서 정치적 권력의 평등을 보장하는데 더 근접한 방식도 아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다 다른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론, 민주주의에 대한 다수결 개념은 민주주의의 도대체 좋은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의 설명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관점이다. 4절, 동반자 민주주의. 대략적인 스케치. 그러면 우리 이제 논리를 다시 되짚어 봅시다. 다수결 원칙은 그 자체의 독립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있다고 주장하는 반론을 다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없더라. 그럼 다수결 원칙은 어떤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공정한 것이 되고, 또 다수결 원칙에 아예 적용되지 않아야 할 그러한 영역의 문제도 있다. 이런 점을 상기한다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 절차의 문제와 그 다음 내용 자체의 공정성으로 판별되는 내용 자체의 어떤 정의로움의 문제를 깔끔하게 분리시키는 다수결주의 견해는 분리해서는 가치가 독립적으로 없는 것을 분리해가지고, 아, 우리 잘 분리시켰다. 그러니까 훨씬 더 순서대로 차례로 논의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근거가 없다는 거죠. 4절. 문단 32. 그래서 인간 존엄의 두 원리는 내용적 함의뿐만 아니라 절차적 함의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제도의 구조 그리고 그러한 제도 내의 관직을 채우는 선거에 대해서 이들의 원리가 추천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 제가 상강민주주의 강의를 했을 때 이야기했듯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구성하는 것 또한 평등과 자유라는 두 가지 동일한 사상의 양면인 두 정치적 가치를 구현하는 그러한 절차로서 구현되어야 되는 것이, 뭐 독립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다수결 원칙, 독립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정치 논리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문단 33, 평등한 배려. 첫 번째로 평등한 배려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기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정치적 충격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약간 서투르고 변화폭을 허용하는 투표의 영향이 더 높은 대의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입법의 최종 결과 모두에 대한 평등한 배려를 보여주게 될 확률을 더 높일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지역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선거구제에 관한 법률 별표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투표의 가치가 1대 1을 이제 넘어버리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투표한 것이 다른 사람 두 명 투표한 것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죠. 더 많아지게 되면은 그것은 위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1대1 정도로까지 엄격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가다. 이걸 근거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원제 국가라는 것은 상원이 없어서 각 지역의 특수한 이익을 인구에 비례하지 않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기구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원, 미국의 상원 같은 경우는 각 주에 그 주의 인구와 상관없이 두 명씩 나가게 돼서 상원을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단원제 국가이기 때문에 또 농촌에 사람이 너무 적다. 이 두 가지 이유로 1대 뭐 1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즉 서투르고 변화폭을 허용하는 투표의 투표의 영향이 더 높은 대의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FTA에서 그 도시 사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농민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청와대가 작정을 했는데 의원들이 농촌에서 더 많이 나왔다면은 훨씬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의 어떤 공정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었겠죠. 지금은 근데 그 1대1로 해보면은 지금도 안 그래도 적은데 더 적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 존엄의 첫 번째 원리의 결과인 평등한 배려에 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 너무 적은데 그 농업이라는 것과 농민들의 생활 기반이 갖는 삶의 본질적 중요성의 평등성은 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데 단지 사람이 도시로 다 떠났다는 이유로 이제 뭐 아주 아무리 크게 지역구를 그어도 한 명을 선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선출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오히려 평등한 배려를 더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문단 34. 그래서 뭐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문단 33 밑에서 네 번째 줄 어떤 시민의 존재를 경멸하거나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배려를 결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평등한 투표권을 부인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을 감소시킬 수는 없다. 그러한 일은 인간 존엄의 민족적 개념에 대한 가능한 인간 존엄의 민주적이죠. 제가 왜 민족적이라고 썼을까? 깜짝 놀래. 인간 존엄이 왜 민족적이지? 민주적 개념에 대한 가능한 위반 중에서 가장 노골적이고 상징적이며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1인 1표에 완전히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들은 여성이니까 0.8표만 가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평등한 배려를 진작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소시키는 전제 위에서 있기 때문이죠. 즉 어떤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성을 경멸하는 것이거나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배려를 결여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고 이것과 농촌의 경우에 약간 1인 1표보다 좀 많게 1인 1.3표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도시 사람들에 대한 경멸을 담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문단 35. 자치. 이제 우리는 인간 존엄의 두 번째 원리의 결론을 검토해야 된다. 여기서 자치라고 나와 있는데, 즉, 이것은 개인적 책무의 원리에 의해서 자신의 윤리적 가치, 삶의 궁극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조직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수는 소수에게 그 의지를 부과할 어떤 일반적이거나 자동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다수가 뭐뭐를 반대한다 이런 말로 자동적으로 다수가 그 뭐뭐 반대하는 것을 금지시킬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사실로부터 규범으로 옮아가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전형적으로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평등한 배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 대한 강제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도덕적 권리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전 성행위에 대해서 결혼 전에 성행위를 하게 되면은 임신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지 못하게 되고 또 사회에서 지탄도 받게 되고 뭐 결혼 전에 동거를 한 사람들 보니까 결혼 만족도가 낮더라.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금지시키겠다 하는 식의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는 평등한 배려의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 책무의 원리와 결합되었을 때, 그 평등한 배려의 원리가 개인적 책무의 원리와 결합되었을 때 이런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적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평등성 이것만 보면은 그런 막 너를 위해 해줄게 뭐 이런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자취에 있는 자기 삶은 자기가 결정한다 이런 개인적 책무의 원리에 의해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두 번째 존엄 원리는 전적으로 위반한다. 문단 35의 마지막 문단 보면은 집단적 결정에서 내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나의 존엄을 타협시키고 나를 다른 사람의 권위에 복속시키는 것이 되지만 내가 평등한 동반자로서 결정에 참여할 때는 나의 존엄이 타협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내 몫인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권리를 온전하게 유보하고 그리고 집단적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비개인적인 판단을 동원하는 문제라든지 분배적 이유로 정당화되는 그런 영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 자신의 권위에 의해서 평등한 동반자로서 결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죠. 사적 자율성을 온전하게 보장하고, 그 다음에 참여에 있어서 평등한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 역시, 민주주의 모델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최종 결론과 거의 흡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주주의 동반자 개념의 중추라고 문단 36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단 36, 37이 그런 내용이고 문단 38 그러나 현재 미국의 상황은 동반자 민주주의의 성립을 위한 조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우리가 의견이 불일치하는 사람들과의 의견 교환을 상호 존중이 필요한 동반자와의 그것으로 보려면 공공의 정치적 담화는 상당한 수준을 가진 논쟁구조를 가져야만 한다. 우리의 수준 낮은 정치는 모욕적일 뿐만 아니라 억압적인 것이다. 이것은 민주적이지조차 않다. 그러니까 동반자가 이제 되려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논의를 살펴보면, 민주주의가 되려면,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는, 안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로는 개인적 책무의 원리를 지켜서 사적 자율성을 보존하고, 두 번째로는 평등한 동반자로서 집단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영역의 결정 과정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인데, 요 두 번째 측면과 관련해서 온전히 참여한다, 평등한 동반자 온전히 참여하려면은 그 참여의 형식이 논증적 구조, 논변을 주고받음으로써 무엇이 우리의 존엄에 더 합당한 해석이고 정책인가를 주고받아서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인신공격이라든지 뭐 데이터를 누구와 하고 싶다는 여기서 그런 걸로 해서는 상대방을 기껏해야 방해물이나 적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동반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견이 갖는 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은, 만약 그 사람 특히 소수일 때는, 혹은 공직과 관련해서 돈을 많이 안 내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은 집단일 경우에 그 사람들을 전혀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5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5절 잠시 쉬고 5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